늘 말씀드리듯이 목사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 한자어로 얘기하면 좌고우면한다 그러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거 하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말하는 거.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겁니다. 오늘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인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이런 모든 내용은 어저께 그저께 다 기사로도 나고 뭐 알만한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걸 조금 더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줘야 될 이와 같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스웨덴하고 이슬람 난민들로 국가 존폐 멸망의 위기 이게 이제 닥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구 홍준표 이런 사람들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강해는 이슬람교도는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름 전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순박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 실가게를 들어갔는데 아유 거기 그 노부부가 뭐 명목상으로는 다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순박해요. 예. 참, 종교만 말 그대로 이슬람이지 아주 평화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이제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슬람 체제, 그 다음에 이슬람 교리, 이 모든 것은 코란, 꾸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슬람 교도들의 이런 경전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슬람 교도들의 경전인 꾸란은 뭘 가르치느냐 이슬람 신앙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테러를 가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거룩한 전쟁을 해야만 하고 이렇게 영어로 그걸 이제 이슬람 교도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을 영어로 이제 인피델 불신앙자 이 불신앙자는 테러를 가해도 되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아주 엄청나게 좋은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과격파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 때부터 그거를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걸 감행을 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또한 대다수의 이슬람 교도들 그냥 그 땅에 태어나서 그냥 내가 이슬람 교도라고 이야기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극단적인 과격한 그러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헤즈볼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쯤 되냐? 0.1%만 된다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슬람 인구가 전체적으로 19억입니다. 19억에 1%면 1900만이고 0.1%면 190만 명이 여러분 언제라도 폭탄, 테러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상에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190만 명 정도가 예를 들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아서 이민을 지금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저 온정주의로 이렇게 이민 정책을 실행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목사기 때문에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진리의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이제 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냥 이슬람 사람들 무조건 난민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거를 이미 망한 나라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기, 이 시대의 이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가서 구글에 이슬람 파퓰레이션 인구가 얼마인가 이렇게 쳐봤더니 19억으로 나옵니다. 지금 전체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이슬람이 19억이니까 약 25% 전체 인류의 지금 25%가 이슬람교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슬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디를,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중동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인구 통계를 가서 보면, 그러면 제일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얼마냐, 2.3억, 파키스탄 2억 2천, 인도 2억. 여러분 인도도 지금 인구가 14억 뭐 15억 돼가는데 이슬람 인구가 지금 2억이에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1억 5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1억, 나이지리아 위에 또 저기 가면 이집트가 약 9천만, 그 다음에 이란이 8,200만. 이제부터 이제 중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란이 8,200만, 터키가 뭐 8,300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의 그 왼쪽으로 가면 알제리가 있는데 거기가 4,100만, 아프리카의 수단 이런 데가 4,000만. 우리 지도로 한번 좀 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시면, 우리는 그냥 중동에 이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크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쳐져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얼마냐? 2억 3천입니다. 2억 3천.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가면 여러분 이렇게 생겨 있는 데가 인도거든요. 인도. 인도의 저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파키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인도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저 하얀 하늘색으로 돼 있는데, 저쪽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이란이고, 그 옆에가 터키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대륙에 저 빨갛게 돼 있는 데가 나이지리아.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지도를 가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있는 데가 이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진출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 나라들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집트, 이란, 터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등등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나라인가? 가장 후진국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국가들 중에 문화적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가장 후진국이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자유와 인권이 완전히 그냥 말살이 된 그런 나라다. 이걸 보면 종교라는 것이 어떤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가를 우리 정치하는 사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뭐 난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뭐 정우성인 이런 친구들 떠드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장 무시하고 말살하고 국민들 못 살게 만드는 이와 같은 나라들이 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자,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일단 진출을 하면 그 나라가 망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유럽의 전체 인구의 5%가 지금 이슬람인데 2050년까지 이슬람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이렇게 되면 2050년까지 3배가 증가해서 15%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유럽의 이슬람 교도들이 15%를 차지한다. 이 얘기는 6명이나 7명 가운데 1명은 이슬람 교도라는 거예요. 전체 그 유럽 땅에서 자,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 이제 난민 사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무슬림 인구가 급속도로 유럽에서 이제 증가했고, 뭐 독일, 오늘 이야기하는 스웨덴, 뭐 이탈리아, 영국 할 거 없이 완전히 그냥 유럽 전체가 뭐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된 거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런던의 시장이에요. 런던이라고 하는 세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런던의 시장인데 이름이 사이크 칸입니다. 1970년생인데 어디 출신이냐? 파키스탄 출신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된 거예요. 무슬림 시장, 런던시의 지금 현재의 시장이에요. 자, 그 다음 가서 보시면 영국에 이제 수상이 나오는데, 영국 수상 이름이 순학입니다. last name이. 성이 순학인데, 2022년 10월 25일, 지금부터 1년 전에 최초의 인도 출신 힌두교 총리가 지금 영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영국을.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도 방문하고 하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힌두교도다. 예, 지금 그렇게 영국의 수상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갖든 오늘 종교를 폄하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 그대로 기독교 국가, 이 서구 세계에 기독교 문명을 전달해 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이건 기독교가 없이는 영국이란 나라가 설 수가 없었던 그런 나라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현실은 뭐냐? 기독교가 이렇게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붕괴가 되고 사람이 없으면 힌두교도가 지금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가 영국 런던에 지금 시장이 되고, 영국 런던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사내 아이들 이름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무함마드예요. 여러분, 무함마드. 예. 모하메드라고 한 그 이름이 지금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는 남자 아이 그 이름에 가장 큰 숫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기독교 붕괴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또 뭐냐, 말 그대로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지금 영국에서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근 400년 이상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계기가 뭐예요?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가 돼서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우상 숭배 이런 데서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1534년에 헨리 8세의 그 수장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는 이혼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 기독교 이런 그 선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보존을 위해서 영국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수장령을 통해 천주교에서 이제 분리가 된 어느 면에서 순수한 그런 그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천주교 이제 탈피하고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틴데일 성경, 그렇죠? 또 제네바 성경, 칼빈의 무슨 제네바 성경, 1611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보존해주신 그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 그렇죠? 또 우리 장로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철로역정,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이 철로역정이 나왔는데,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스폴전이라고 하는 설교의 황제, 전 세계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할 거 없이 설교를 가장 잘하고 가장 크게 목회를 했던 이런 사람 스펄전, 그렇죠? 20세기에는 로이드 존스, 다 누구예요? 영국 사람이고, 영국이 배출해 놓은 그와 같은 문서, 성경, 이거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호해주고 성경을 보존해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전통이 없으면 그러면 영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모든 게 그냥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뒤범벅이 돼 있는 이와 같은 국가가 영국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교도 국가로 완전히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교도 국가로 완전히 전락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 이거 지금 벨기에 저 교회인데 지금 교회에다가 여러분 암반 클라이밍 하는 거 있죠? 교회 저 벽에다가 이렇게 등반하는 그걸 다 지금 박아놓고 교회를 지금 그 뭐라 그래? 락클라이밍, 영어로는 락클라이밍인데 바위 기어 올라가는 운동하는 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제목을 가서 보면 유럽, 뭐 영국 이런 데 오래된 그런 교회들을 지금 술집, 그 다음에 양조장, 나이트클럽, 지금 여기 한 바위 등반하는 이런 시설로 지금 다 개조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벨기에에 있는 성당, 오래된 그런 성당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영국 교회당인데 지금 술집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술집으로 이렇게 변해 있고, 이게 영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미국, 제 딸이 살고 있는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가서 보면 저기 에일하우스라는, 에일이라는 게 맥주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교회가 바울 선교 교회예요. 이름이, 원래 이름이. 근데 지금 뭐로 바뀌었냐? 그냥 맥주 마시는 집으로 지금 저 위에 파이프 올겐이랑 다 보이시죠? 저기 들어가서 지금 맥주 마시는 저런 데로 지금 전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시면 이건 덴버에 있는 교회인데 완전히 교회가 이제 나이트 클럽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예, 바뀌어 있어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저기 영종도에 가면은 한 100년쯤 된 그런 교회가 지금 다 카페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커다란 이런 교회가.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예요. 자, 오늘 제가 첫 부분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 유럽, 미국 뭐 할 거 없이 지금 이교도 국가들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 유럽은 그냥 완전히 그냥 100% 다 이슬람으로 그냥 완전히 장악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있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언제 기사냐? 2023년 12월 2일 어디 기사냐? 뉴욕 타임스 기사예요. 제목이 뭐냐? Is South Korea disappearing?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이게 뉴욕 타임스 2023년 12월 1일 기사입니다. 여기 사진 가서 보시면 놀이터에 아무도 타는 사람 없이 놓여있는 파란색 그네. 지금 저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미국 사람들은 우울하다 그런 걸 블루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블루 그네를 갖다 지금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이 그래서 우울한 지금 그네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지금 기사를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는 그네 타러 가면 아이들이 많아갖고 한번 그네 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네 타러 가도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하나도 없고 지금 그림자만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미국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이제 보통 충당 수준 아래로 이제 안정화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자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럼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나야 인구가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한 명당 두 사람을 나야 그래야 인구가 대체가 되는데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그 두 명을 못 낳는 거예요. 못 낳아요. 자, 그렇게 이제 된 상태로 그래도 어느 정도냐? 미국은 1.7명을 낳습니다. 미국은 프랑스는 1.8명, 이탈리아는 1.3명, 캐나다는 1.4명. 두 명은 안 되는데 그래도 1.3에서 1.8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1980년대에 이미 그 충당 수준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2018년에는 여성 한 명당, 여성이 한 명 이하로 아이를 낳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지금 0.8명 떨어지고 현재 2023년도 2분기 3분기 대상 임시 데이터에서는 여성 한 명이 0.7명 이하를 낳는다는 거예요. 0.7명 이하.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060년에 들어서면 한국 지금 인구가 한 5천만 된다고 하는데 3,500만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중세 유럽에 이제 흑사병 이야기 아시죠? 흑사병 때문에 엄청나게 인구 감소가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 그런데 그 3,500만이 남는데 다수가 뭐예요? 노인이 남는 거예요. 노인이 남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가 있다고 지금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층 건물들 강남이고 뭐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텅텅 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세대는 이민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스 기자 이야기로는 군사 인력, 군대에 갈 사람도 없어져서 북한이 침공할 위기가 점점 커진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데 엊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동훈 이민청 이거 설치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민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국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구 재앙,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가 소멸 운명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 모든 직원들과 함께 더 이민정책을 잘 펴나갈 수 있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고민하고 그 생각하고 대비하는 이런 첨단기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인가 12월 6일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자동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여튼 이런 이상하고도 심각한 이와 같은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 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의 걸 잘 보고 거기서 교훈을 좀 받아야 된다. 대다수 유럽의 국가들 무분별하게 조심성 없이 그저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난민들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슬람 이런 난민 그냥 무조건 수용했다가 말 그대로 그냥 유럽 전체가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이거 이제 끝이 난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면 유럽 인구의 6명, 7명 중에 한 명이 이슬람 사람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런 백성들이 이제 전체를 장악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국가로 지금 스웨덴이 지금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 이 사례를 제가 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 뭐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됨을 알리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2023년 12월 7일 여기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난민의 망명 천국 스웨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요새 뭐 정치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다 쓰레기니까 그냥 위에 제목만 하나 보고 저놈이 저거 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 보고 목사로서 이거를 한 번은 다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이란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좌익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렇죠? 준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준사회주의 국가. 말 그대로 사회복지가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던 그런 나라고, 뭐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노벨상을 주는 그런 나라. 그렇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근데 지금 이 기사와 데이터를 보면 스웨덴이 국가 멸망 지금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국가 존폐가 기로에 달려있다. 국가가 사라질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가.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슬람 난민 수용 때문에. 이슬람 난민 수용 때문에 국가가 사라질, 스웨덴이란 국가가 붕괴가 돼서 사라질 이와 같은 지금 운명에 놓여있다. 가서 읽어보시고 또 제가 여러 자료들 보고 보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3국 한번 가서 보시죠. 예, 지도에 가서 보시면 여기 영국이 있고 여기 독일이 있고 독일 위에 이제 덴마크, 저 위에 이제 빨갛게 돼 있는 거죠. 세 개 나라 중에 저 위에 있는 게 노르웨이고, 오늘 이렇게 보려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이제 스웨덴,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뭐 안데르센 여기 이제 덴마크, 이렇게 해서 스칸디나비아 3국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는 여러분이 그 밑에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국가 종교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를 부과했어요. 근데 이 루터교, 독일에 있는 그 루터교가 저쪽으로 진출해갖고 스칸디나비아 3국은 루터교를 국교로 해야만 한 거예요. 국교예요. 거기 태어나면 무조건 루터교를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면에 그냥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저 세 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존속을 해온 거예요. 스웨덴 국기를 한번 볼까요? 스웨덴 국기를 보면 이거 보이세요? 십자가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거를 그냥 이 국기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스웨덴은 어쨌든 정신이 루터교를 통한 이와 같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제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지금 스웨덴이 지금 나라의 존폐가 지금 기로에 서 있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는 지금 덴마크도 비슷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자, 이슬람 난민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참다 못한 것이, 스웨덴 시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팔루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나타나서 뭘 했냐 하면은 2023년 1월에 공개적으로 이게 다 코란 때문에 그렇다. 코란. 그래서 코란을 불태우는 저 일을 자행을 한 거예요. 어디서 했냐? 스톡홀름.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인데 거기에 터키 영사관 저 밖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데서 저 코란을 불태운 거예요. 이런 일 하면 또 극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극우. 어쨌든 그게 지금 뭐 조선일보니 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걸 극우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극우 아닙니다. 그냥 표현의 자유, 본인이 원해서 이제 한 거지 무슨 테러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전 세계 이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이거는 테헤란에서, 저 일 이후에 테헤란에서 저 스웨덴 저 사람들 버릇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스웨덴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테러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지금 데모를 이제 여자가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바그다드에서 이제 데모가 이제 또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서운, 여러분 이슬람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아까 보이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스웨덴 국기를 이제 불태우면서 그냥 스웨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뭐 어떤 의미에서 극도의 폭발적인 그런 그 위협이 스웨덴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또 그 옆에 있는 덴마크에서도 국기를 불태워, 저 꾸란을 불태우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런 일을 하겠냐, 그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이슬람들은 또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전을 왜 태우느냐고.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이런 민족들 간의 어떤 종교 간의 지금 갈등이 저 스칸디나베 저 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가면서 자료와 함께 제가 준비한 자료와 함께 여러분에게 실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5년 9월에 스웨덴은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서 얼마를 받아들이냐, 16만 3천 명의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였어요. 인구 대비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자, 이걸 누가 했느냐? 여기 가서 보면 이름이 스웨덴의 레펜 전 총리라고 이제 돼 있는데 1957년생이에요. 총리를 2014년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이 총리를 했는데 그냥 완전 좌익 3인당 좌파 정부 이 총리인데 이 총리가 뭐라고 주장했냐? 나는 유럽에는 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슬람이든 뭐 기독교인이든 피부가 무슨 색이든 뭐가 되든 이런 벽을 세워갖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 스웨덴의 예를 따라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촉구한 이런 사람이죠.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국회에 방문 와갖고 좌파들끼리 모여갖고 국회 연설하고 뭐 한 그런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인도주의의 슈퍼파워라고 자랑, 이게 뭐 너스레를 떨고 하던 지금 스웨덴이 말 그대로 통 큰 이슬람 난민 허용 정책 이걸 펼친 결과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인구가 1,050만 명인데 외국 태생이 200만 명. 그럼 여러분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외국 태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연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일이 안 돌아가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 외국 출신 이민자들이 사회 통합하는데 거기 전혀 기여하지 않고 그 사회 통합 전체가 이제 실패를 했고 10년 전만 해도 북유럽에서 대표적으로 평화로운 나라로 이제 손꼽히던 스웨덴이 현재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 있는데 헤르고체비나 뭐 이런데 거기 말 그대로 중동의 뭐 그 발칸반도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렇죠? 여기 또 중동 출신의 이민자들이 주축이 돼서 스웨덴에서 이전에 없었던 총기 사건, 마약 밀거래, 그렇죠? 범죄 조직이 일으키는 총기 살인 사건 이런 범죄율이 유럽에서 인구 대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알바니아 나라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지금 스웨덴이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알바니아도 이슬람 국가거든요. 자, 그래서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국민 1인당 범죄 발생률이 지금 가장 높다. 자, 2022년 9월, 지난해 9월에 스웨덴 법무부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통계를 보니까 부모가 모두 외국 이민자인 가정의 자녀가 부모가 스웨덴 태생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범죄율이 무려 3.2배가 높다. 이게 스웨덴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난 2022년 4월에 그때도 이 좌파 총리가 안데르슨 총리가 있었는데 고백을 했습니다. 좌익 이민 정책으로 그난 20년 동안 막 받아들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벤 총리는 이제 물러나고 또 다른 이제 총리가 이제 안데르슨 총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시인을 뭐라고 시인했냐? 우린 지금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다섯 명 중에 지금 한 명은 지금 외국 이민자들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같은 스웨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면서 적극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제가 펴겠습니다 했는데 사태는 점점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유럽의 이제 보수 평론지인 유러피안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평론지가 2023년 9월 28일에 뭐라고 썼냐 하면 스웨덴 stayed on the brink of implosion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explosion은 이게 이 폭탄이 밖에서 터져나가는 것을 explosion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implosion은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안에서. 밖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터져서,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 내부에서 터진 이 폭발 때문에 지금 멸망 일보 직전이다. 지금 이런 기사를 내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데일리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유명한 이와 같은 그 신문인데, 지금 스웨덴이 깽들의 천국이 됐다. 이게 제목입니다. 스웨덴이 깽들의 천국이 됐다. BBC 방송은 깽들이 스웨덴의 평화 이미지를 지금 해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의 총기 살인 수도가 됐다. 지금 총기 살인이 발생하는데 제일 많이 기여하는 나라가 지금 스웨덴이다. 이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슬람 이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런 일 전혀 없었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런 나라로 꼽히던 나라가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저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슬람 난민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국가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왜 만들 수가 없냐? 말을 할 줄 몰라요. 스웨덴 말을. 와서 10년, 20년을 살아도 스웨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좌익 정부 한 20몇 년 하다가 이제 국가가 망하게 됐으니까 그때 깨닫고, 그래서 우파 포퓰리즘의 지지를 받아서 작년 9월에 우파 연정 정부가 이제 드디어 들어선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대로 가다간 못 살겠다 해서 국민들이 깨닫고 좌익을 버리고, 그래서 누가 총리가 됐냐면 크리스 테르손이라는 이런 사람이 중도 우파 온건당 대표,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돼서 한 말이 뭐냐, 군을 동원해서라도 치안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군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자, 올 들어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기 범죄가 지금 319건으로 50명이 이제 죽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류탄 투척이 139건. 이 도시 안에서 수류탄을 투척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폭탄 테러, 이런 게 지금 발생하는데, 다 누가 일으키는 거냐? 이민자들, 범죄 조직들이 지금 일으키는 거다. 스웨덴 본토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민 온 이런 사람들이 범죄 조직을 만들어갖고 서로 저 반대편에 있는 범죄 조직,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무슨 파 싸우고 하듯이, 이 깡패들 이렇게 하듯이 저 반대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투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림은 10월 13일 올해 스톡홀름 외곽의 한 빌라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두 여성이 이제 살해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경찰이 와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민자, 이 이슬람 이민자 범죄 조직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악용을 해갖고 교육 수준이 낮고 빈곤에 허덕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갖고 범죄에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국가에서 봐주니까. 그래서 전체 범죄자 중에서 18살 이하가 30%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 그래서 크리스 테르손 총리가 10월 5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살, 14살 아이들이 스톡홀름 주변 숲에서 상대 조직에 의해서 처형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물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최악의 폭력 상황이 지금 스웨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스웨덴 총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난민들 이 체육관들 이렇게 모아놓고 했는데, 그 난민들의 거의 다수가 이제 이슬람 이제 사람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저 위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제목이에요. 새로운 세상. 요 밑에 가면 지도가 있는데, 지도가 조금 작지만 스웨덴엔 스톡홀름이라는 이런 도시도 있고, 이거 말고도 웁살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말메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여튼 스웨덴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시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수도인 스톡홀름과 말메, 웁살라, 예테보리 등 주요 도시에서 거의 매일 폭발 테러와 총기 살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다.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라 스웨덴이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다. 지금 기사가 지금 저렇게 뜨고 있는 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스웨덴의 관대한 난민 정책은 지난 40년 중 좌파 사민당이 작년 9월까지 정권을 잡은 28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 좌익이 이걸 잡으면은 그러면 자꾸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바이든이 계속 멕시코나 이쪽에서 받아들여요. 이 여러분 국경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국경을 다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면 다 누구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를?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좌익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어디서 다 받아들이면 다 우리나라도 좌익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한번 되면은 국가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 28년 동안 좌익 정부가 이렇게 이 이슬람 난민들 받아들이는 이런 일 이제 하면서 조직 범죄가 드디어 이제 범죄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2014년부터 계속 증가하는데 이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고의로 무시했다. 28년 동안이고 좌익 정부에서 다 무시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다 무지했습니다. 무책임한 이민 정책과 실패한 통합 정책 탓에 지금 스웨덴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거 총리가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속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웨덴 경찰력은 만 1,000명밖에 안 되는, 워낙 평화스럽게 지내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경찰력도 얼마 안 되는데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만 3만 명이다. 3만 명. 그러니까 무장 테러하고 이런 사람이 3만 명인데 만 1,000명 경찰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군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 군이 몇 명이냐? 2만 5천 명인데 군은 경찰 업무가 전문이 아니고 폭발물 정도 겨우 제거할 정도니까 경찰, 군 다 합쳐도 지금요 이슬람 범죄 세력 숫자 정도밖에 안 되니 이거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면은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2023년 올해 11월 19일 날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나 많은 스웨덴 정치인들이나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석을. 이웃나라인 덴마크는 이걸 깨닫고 그래도 20년 전부터 강력한 단속, 범죄자들 한번 가서 부수고 이렇게 해서 조직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단속을 펼쳐서 그나마 지금 나은 상태인데 스웨덴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인간의 선에 대해 순진한 믿음이 있었고 참 사람들은 선한 거지 원래가 선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좌익들이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선에 대한 순진한 믿음이 있었고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너무 늑장을 부렸다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 평화롭게만 살고 뭐 이렇게 살아오다가 난민이 됐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지 그러고 그냥 사람들의 선함만 믿고 그리고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의 사악함이 얼마나 사악한 건가 하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범죄 집단이 학원 사업도 하고 학교 사업도 하고 병원 사업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들의 영향력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중도 우파가 정권을 이제 잡았는데 복지기관들 같은 게 이제 민영화 정책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30년 이제 전에 스웨덴이 뭐 전 세계 뭐 천국이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지금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의사가 15년, 20년 공부해갖고 겨우 의사가 됐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 월급이 같아. 사회주의 국가니까 월급이 같으면 누가 의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이고 뭐 죽도록 해야 의사가 됐는데 이 사람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이런 사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사람하고 거의 봉급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누가 의사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종일 기다리고 며칠, 몇 달을 기다려야 가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지금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의 커다란 병폐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 누가 일을 해야 봉급이 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스웨덴이 이런 국가가 되다 보니까 민영화하지 않고서는 복지기관 이런 거 안 되겠다 해서 민영화 정책을 했는데 범죄 조직들이 이 틈을 타고 학교, 병원, 양로원 사업에 진출해서 합법적인 그런 기업으로 위장을 해갖고 여기에 뛰어들어갖고 그래서 약 7,520억 정도 수입을 올리는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유러피안 컨서버티브 잡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웨덴은 국가로서의 기능이 곧 소멸이 될 거다. 스웨덴은 앞으로 일관성 있는 국가로 존재하기 힘들게 되고 점차 여러 민족이 갈등하는 레바논이나 발칸반도의 국가들처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과학적 통계적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서의 기능은 소멸하고 비국가적인 요소들이 장악하는 영토들로 쪼개질 나라가 될 것이다. 예,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의회의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태 이거 조절하지 못하고 20년 앞으로도 지속이 되면 우리는 스웨덴을 잃게 될 것이고 나라가 잘게 쪼개질 겁니다. 스웨덴 사람들 사는데 여기 뭐 사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이슬람 사람들 사는 이런 나라 여러 조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웨덴 민주당 대표인 오케손이라는 사람이 10월 31일에 엑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일간지 기고를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은 스웨덴 사회에 통합이 되지도 않고 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웨덴에 살면서 스웨덴 말도 할 줄 모르고 범죄만 저질러 스웨덴 시민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을 박탈해갖고 추방해야 되고 이슬람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지금 스웨덴에 스웨덴 민주당 대표가 여기 이제 온건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정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웨덴에 이미 와서 20년이 됐는데 스웨덴 말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스웨덴에 통합이 돼서 스웨덴이란 나라에 기여를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교회 이제 부천에서 오시는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부천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국 애들이랑 있는데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와 있는데 지금 이게 스웨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 지금 부천이고 이런 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다. 이 나라에 이민 온 이 나라에 뭔가 해서 들어와 있으면은 이 나라 말을 배우고 글을 쓰고 읽고 그렇죠? 종교를 뭐 기독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정신 상태가 돼서 그래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고 통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기초적인 게 뭐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써야 되고 글을 읽고 신문 기사를 읽을 줄 알고 그렇죠? 이게 통해야만 뭔가 통합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들어와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스웨덴에 살면서 모든 거 복지는 다 누리는데 지금 스웨덴 말을 못하고 스웨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이슬람 그것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범죄 조직 만들고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민청 만들고 할 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말 쓰고 읽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한국 역사도 알아야 되고 전통, 예의, 범절 이런 것들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그래야 이민자가 될 수 있다. 아주 강력하게 이런 거를 법무부에서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슬람 이민자들의 문제는 이게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유럽의 문제고 지금 미국의 문제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문제가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포용의 나라로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 똑같아요, 네덜란드. 포용한다고 그러고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 똑같은 갈등을 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 이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학이고 통계예요. 어떤 인종적인 편견이나 종교적인 편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 데이터고 통계고 과학이다. 자, 근데 이게 또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인 거예요. 일단 이슬람 이게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밀고 들어오는 게 뭐냐? 모스크 세우는 겁니다. 모스크. 지금 여기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모스크거든요. 일단 모스크가 여러 개 세워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슬람 국가가 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가서 보세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스웨덴 여자입니다. 스웨덴 여자. 이게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돼서 이 이슬람 문화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 저 스웨덴 여자가 저렇게 무섭게 돼갖고 이슬람 여자로 저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0.1%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과격한 사람, 특히 이슬람 과격한 사람 0.1%는 엄청난 이런 폭발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서 보시면 대구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죠. 이슬람 사원에 신축 갈등 3년의 전말 해갖고 이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대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보수의 상징이에요. 보수의 상징. 이 보수의 상징인 여기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갖고 저걸 지금 못 막아내고 있거든요. 저게 무너지면은 곳곳에 모스크가 세워지는 거는 그냥 너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대구에 있는 저 이슬람 사원 저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저게 대구인가? 대구가 대한민국 땅에서 어쨌든 보수의 성지고 예, 이렇기 때문에 저기를 이슬람이 일단 장악했다고 이야기하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 주민들이 들고 나선 거죠. 유럽처럼 무슬림 밀집 지역이 돼서 치안이 불안하고 슬럼화되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국민 보호, 국민이 먼저지 이슬람 나가야 된다. 대현동을 지켜야 된다. 제가 신문 가서 보니까 경북대학교 서문 앞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이것저것에서 나부끼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대구의 대현동이라고 하는 이런 데다. 대현동 아마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뭔 들어봤어요. 이슬람 사원 때문에 대구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아마 기독교인들 웬만하면 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가 대구 대현동이다. 그래서 타 지역에 사는 특히 기독교인들 같으면 아 거기 이렇게 하는 데가 바로 저 대구 대현동이다. 이 이슬람 사원 건립이 지금 3년째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원래 올해 6월 준공 완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대구의 시장이 홍준표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홍준표 시장이 5월 31일에 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글로벌 대구를 위해서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만 한다.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되면 기독교인들이 이거 반대하는데 여기에 함몰돼갖고 이거 짓는 거 짓지 못하게 되면 대구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존중을 받으려면 타인의 종교를 폄훼하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뭐 그거 짓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럽이 이 논리 피다가 지금 망한 거거든요. 예, 그걸 지금 그대로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 씨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슬람 무슨 재정 지원을 받았냐 당신. 좀 도대체 무슨 재정 지원을 좀 받은 게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장 그만둘 텐데 대구에서 살 거냐고 대현동에서. 본인이 살지도 않을 건데 왜 거기다 지으라고 시장이 돼갖고 왜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민 수용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옆은 아니고 예,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기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정우성이도 똑같고 자기 집 옆 아파트 옆은 안 되고 어때요? 예,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다 하는 거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면 내 집 옆이면 허용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홍준표 씨가 기도 소리가 이슬람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소음 문제가 있다면 방음벽을 설치해서 해결하면 되고, 예, 그래서 북구청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테러리스트라는 극단적인 이슬람은 시아파 중에서 0.1%밖에 안 된다. 자, 시아파, 순위파 이런 거 긴 얘기할 거 없이 19억이에요. 19억 가운데 0.1%는 19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190만 명이라고요. 그중에 100명, 200명만 이 땅에 들어와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상검증 제대로 하고 우리나라 말 제대로 하는가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시설을 허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홍준표라고 한 사람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대구를 떠나 거기 살 사람 같질 않아요. 자, 그런데 대구 시민들, 특히 대연동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계속 살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 시장이.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종교의 자유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 순진해서 지금 유럽이 다 망했다고 지금 총리가 지금 고백할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홍준표 씨가 더 나으냔 말이에요. 아니거든. 한 번도 이슬람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종교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니지. 자기 옆에 집 옆에 짓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자기 집 옆에 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하면서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사례를 정말 경시하면 안 된다. 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이런 그 하는 일을 보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오늘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는데 거기 중에 한 부분이 이슬람에 대한 거예요. 이 잘못된 false religion은 demonic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마귀가 있다. 여기 지금 이 기사도 언제 기사냐면 이틀 전인가 기사예요. 이틀 전 거기 가서 보니까 이 하마스 전쟁 지금 일어났는데 여자들 다 이제 납치해서 테러해 갔잖아요. 성폭행 한 다음에 젖가슴을 잘라갖고 젖가슴을 길바닥에다 여자들 그 젖가슴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인간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확산하면 반드시 자치구역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통제 불능이 된다. 홍준표 씨 얘기할 거 우리는 안 그럴 거다. 역사의 교훈이 있어요. 순진하게 굴지 마라. 역사의 교훈 바로 우리 눈앞에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냐? 그건 통계고 그건 과학이에요. 확률이 얼마냐? 100%입니다, 여러분. 100%. 동화가 안 됩니다. 동화가 안 돼요. 그나 이슬람에 어디 들어가서 동화가 됐다는 나라 본 적 있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슬람 교도라고 해도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사람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제대로 펴야 된다. 이거는 목사로서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정부에 이런 관계자들에게 간곡히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슬람에 대한 전망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마지막엔 누가 등장하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래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일이 생기기 바로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돼야만 이 일이 가능해요. 이게 종교가 다르면 전쟁이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저런 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냐? 바빌론 음녀 체제에 성경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의 지도자들이 늘 얘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 그래서 종교 통합하러 다니는 건 교황밖에 없어요. 교황이 저렇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동방정교회 뭐 할 거 없이 지금 다 모아놓고 지금 WCG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교황이 지금 이슬람 지도자를 만났어요. 제가 지금 잘 읽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은 Christians and Muslims must be witnesses of truth. 아,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이 진리의 증인들이 되고, love in world, 아, 제가 지금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슬람이 무슨 진리예요? 아, 성경이 진리지. 어디 이슬람이 무슨 진리야? 지금 교황이란 사람이, 이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같이 증언하러 다니는 증인이 돼야 된다고 지금 하나가 되자고 지금 저렇게 지금 만나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그림에 가서 보면 한국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뭐 밝힐 수 없고 그냥 그림 보시면 누군지. 일단은 가운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선 뭘 이렇게 이게 종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종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자 그러고 모여서 저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 동안 철권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의 전위 부대 역할을 할 무서운 그런 군대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으로 봐선 이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7년 환란기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란기 때 죽임당한 자들에 대해서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7년 환란기 동안 모기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 이런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에서 기록했어요. 전 세계 종교 중에 참수형을 집행하는 이런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 Behead those who say Islam is violent. 이슬람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참수, 머리를 베라. 이게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표어인데 지금 성경이 묘하게도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이 7년 환란기 동안 적그리스도의 친위 부대가 돼서 무력을 행사할 이런 세력이 목을 베는 그런 세력이다. 무언가는 여러분이 짐작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묘하게 그렇게 그 정체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7년 환란기 전에 아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으로 이제 여러분이 에스겔서 37, 38, 39 이쪽을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끝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전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교황과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번쩍하면 그냥 완전히 다 소멸이 되고 마는 이런 지경에 다다르기도 해서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시면 날짐승과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기라는 이런 준지옥의 상태가 도래하기 바로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휴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영원 무궁토록.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생길 거예요. 언제? Perhaps today. 예, 어쩌면 오늘. 예,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 마지막 때에 예, 견뎌야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이 악해진다. 점점 악해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견뎌내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환란 전 휴거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